12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참된 제자의 삶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치유의 사건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보겠는데, 한 가지는 베드로의 어머니, 베드로의 장모죠.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손을 만지셔서 열병이 떠나가게 하는 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4절에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 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보고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열병이 떠나가는 이런 놀란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그 긍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예수님의 그 불쌍히 보심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어서 결국 온전히 여기서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고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이 말인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될 부분은 이 한 여인의, 베드로의 장모의 그런 헌신적이고 봉사하는 모습도 그 모습보다 그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봉사보다 더 중요하고 헌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밖에 가지를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봉사, 나의 힘으로 하는 헌신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정도 하다가 인간의 힘으로 하니까 지치고 쓰러져서 얼만큼 하다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탈진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 헌신한다는 것은 그 자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아갈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이 생각하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하고 앞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봉사하고 있는지,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은혜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삶을 우리가 또한 경험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흔히들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은혜로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또한 시작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더 깊이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친밀한 하나님과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격해서 하는 것이 바로 봉사요 헌신이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벌써 그런 치유하시는, 벌써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긍휼하신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일어나서 봉사하고 수종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자기 사위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위라면 사위한테 수정 들었겠어요? 장모가 사위를 수정 들었겠어요? 아닙니다. 마리아도 인간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의 장모도 베드로의 장모도 아니 물론 자기의 사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뭐 다 연배가 자기보다 훨씬 어리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수정 못 들었다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바로 주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께 나가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이 헌신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질병이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6절에는 또 보면 젊음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요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손으로 만지시지도 않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치유의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치유 역사를 하세요. 말씀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하심을 주고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주시는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말씀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실질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인하여 역사하시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아서 치유을 받아서 수정들게 되는 이런 모든 역사를 보고 예수님이 이런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함을 주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인가? 2절에는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들 질병입니다. 그리고 죄입니다. 약한 것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거 귀신 들린 거 그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까지도 죄와 병과 연약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셔서 그런 것들을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 증거가 다시 한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연약한 것을 짊어주신 그런 메시아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분이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는 그런 주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단순히 치유의 역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긍휼로 인해서 정말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이런 예수님의 이런 사역의 이 긍휼의 역사하심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것이 13절로부터 나오는 이 제자의 삶입니다. 긍휼의 주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식해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8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모습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있고 어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 당시에 서기관은 지식층입니다. 부유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남부를 데가 없는 사람들이 서기관 계급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계층이고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자기의 선생으로 모시겠다는 거죠. 랍비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생, 랍비,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추정하고 자기의 삶의 가치를 완전히 그분께 맡기고 따르겠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랍비인데,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다고 전적인 헌신과 희생을 표하는 이런 제자도의 삶을 살겠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된 헌신입니까? 참된 주님을 따르는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일까요? 예수님은 그의 따르는 자세와 헌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많은 역경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어디 갈 곳도 없고 외롭고 고난받고 역경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세상에 여우도 이런 하찮은 여우나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만한 곳이 있는데 자기는 아무고 머리 둘 곳조차도 아무런 자기한테 줄 수 어떤 컴포트나 평안함과 어떤 안이나 위로 받을 곳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에서 가장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전적인 헌신과 희생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을 쫓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질 거야 라는 생각과 기대감으로 주님을 쫓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 우리 전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이 문제 있는 사람 열병이 떠나가고 이런 모든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이 하신 그런 긍휼의 역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잘못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아, 나도 예수님을 따르면 나의 질병과 나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겠지 라는 그런 익스펙테이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주님이 가시면 저도 따르겠나이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겠나이다. 이제 제가 서기관이었지만 이제 이 서기관의 모습을 그만두고 이런 서기관의 삶을 그만두고 주님을 전적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따르는 자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각오하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 참된 그 너가 따르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온전히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야. 인정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지만 다 나름대로 자기의 삶 속에서 컴포트와 나름대로 삶의 그럴듯한 이유와 기쁨과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거처가 있는 삶을 살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 바로 네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까지 나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말 주님 내가 어디든지 주님 따르겠나이다.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겠나이다 라고 할 때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네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전적으로 따르기를 원하느냐? 전적으로 따르기를 원하면 전적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전적 희생과 헌신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더 요구하세요. 제자도는, 제자의 삶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먼저 이 파트에서도 먼저 본 것처럼 베드로의 장로처럼 영적의 치험을 받고 긍휼하심의 역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죽었던 자를 살려주신 우리의 영적인 죽었던 우리의 영적인 소경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긍휼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희생과 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주를 나의 스승으로, 아니 나의 주로 인식하며 나의 주로 믿고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쫓겠다는 희생의 헌신 결단을 가지고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는요, 주님 우리에게 그런 희생과 결단의 자세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쫓는 자예요.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쫓고 있는가.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절대적인 헌신과 희생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못 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가운데, 쓰러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그러한 절대적인 희생과 헌신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그걸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희생하시면서, 사랑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자기 자신의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확증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을 네가 좀 아느냐, 내가 어떤 사랑으로 어떤 은혜로 너희를 구원해 주었는지 그 사랑을 아느냐 라고 그 사랑에 우리가 전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과 모든 것을 주시면서 자기의 자녀 삼으신, 자기의 백성 삼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는 나의 부분적으로 주님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주님 희생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주님 따르겠습니다. 아니가 아닌 전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 중에서 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도 거의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제자 중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먼저가 뭡니까?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따라야 할 사람이 자기가 먼저 따르지 아니하고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벌써 예수님을 이 정도 쫓았을 정도면 제자 중에 이 한 사람이라면 벌써 아버지를 장사하는 이 문제는 벌써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쫓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온전히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쫓을 수 있을 정도로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의 삶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님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우선순위의 삶이 뒤바뀐 삶, 여러분 이 모든 삶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이런 모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되고 전적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이 제자의 삶은 다시 한번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먼저 받았기에, 먼저 받은 자로 구원 받았기에 바로 이러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는 우리에게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전적인 희생과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주님 앞에서 그 긍휼하심에 반응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